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와 중국, 러시아가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스텔스 고속정을 배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는 6월 16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발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정상회담은 그동안의 관례상 그 당사국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한국의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각각 정상회담 사실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한국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그 워싱턴 방문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한미 두 나라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표는 이번에 지난 27일 날 백악관과 청와대가 발표한 것 말고요. 이제 6월 16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자세한 내용들을 추가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확한 의제라든지 논의 내용들이 공개가 될 텐데요. 지난 27일의 발표에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이것을 공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16일 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갖고 17일 날 텍사스로 떠나서 18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지금 자세한 그 일정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상이 논의할 회담 의제가 대략적인 것은 그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언론과 관측동들은 대개 그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너 가지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포함해 북한의 그 계속되는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 방안, 이것도 당연히 얘기가 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도 아마 거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경제 그 무역 협정인데요.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아마 얘기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아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됐고요. 이 밖에도 그 에너지, 또 기후변화 이런 또 문제들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까요?
예, 역시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문제가 논의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독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 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 가장 그 두드러진 주요 핵심 의제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역시 이번이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집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네 번째 회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어진 북한 핵 문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질 텐데요. 역시 두 나라가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말하자면 안보리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될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조를 병행해 나간다라는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개선 방안을 제시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두 정상이 논의할 주요 북한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민감한 문제가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인데 뭐 이 정식으로 미국이 요청한 바도 없고 한국이 뭐 논의한 바도 없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것이 다뤄질 것이냐 하는 것도 참 큰 관심거리인데요. 논의가 될까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직 그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그 공식 의제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미국 간에는 사드 문제가 여러 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다 이런 그 입장을 그 한국과 미국이 다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 중에서는 그 최근에 그 북한이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그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그 부유회가 그 조셉 디트란이 전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디트란 전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언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논의가 되더라도 공개될지는 좀 미확인 그 할 수가 없지만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것이 이제 네 번째.
예, 그래서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라고 이제 네 번째가 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 만난 건 이제 두 번
그렇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뉴욕에 또 갔을 때까지 합치면 이제 세 번 미국을 온 셈인데.
예.
그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점을 특별히 좀 그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지요?
예, 그동안에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아닙니까? 안보 네. 군사 동맹관계인데요. 이번에는 사실 이 회담이 열리게 되는 6월에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 4월 달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빈급의 예우를 받으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아베 총리로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받은 셈인데요.
네.
이번에 그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초에 수잔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 지역의 4개 정상들을 초청하겠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인데요. 미국이 아시아 정책에서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초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워싱턴에서 국빈 방문급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 귀국을 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이번에 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공조를 다시 확인하는 의례적인 수준인데 그거에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한미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고요.
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그 협력해서 대응하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는 데 있어서는 미한 두 나라 관계보다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달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말하자면 사드 문제도 만약에 그 한국 정부에서 그 한국 내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관련된 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곤란한 처지에 네. 있는
그렇죠.
것인데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같은 사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그래서 비공개리에 아무런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소 조금 어려운 입장에서 네. 워싱턴을 방문하는 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어려우면서도 또 대단히 그 현명하게 사태를 그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또 민감한 그런 회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맞서서 양측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공조체제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연일 그야말로 아주 극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글쎄요. 저희가 그 방송에서 가급적 그런 욕설이나 뭐 비방 중상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아주 나쁜 표현은 쓰지 못하게
그렇죠.
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방송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 욕설, 비방 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한데요. 그 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대남선 전용 그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도 바로 6.15 행사에 자리를 뿌린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한 그 비방 중상을 했는데요. 당초는 그 4월 개의 그 미한 그 군사 훈련이 끝나면 그 남북 간에도 좀 그 대화 또 화해 협력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군사 훈련은 끝났지만 그 북한은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비방 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 군사 훈련이 끝나면 조금 그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서 물론 뭐 유쾌할 일은 없는 일이지만 북한의 이런 그 비방 중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동안에 북한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그런 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인신 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북한의 행태가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정부 당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에 그 북한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정도의 그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당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박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험악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북한이 지금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일단 그 남북 대화 앞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 협상을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선 제압에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 남한 측의 대화 제의에 별 관심이 없고요. 그것보다는 대결적인 쪽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6.15 공동선언 15주년인데요. 행사 준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전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남과 북은 그 최근에 그 중국에서 만나서 그 6.15 공동선언을 그 평양에서 열기로 그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걸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6.15 그 공동선언 그 공동 행사 그 준비위원회 측이 그 세부적인 내용 그 몇 명이 갈 것이며 어떻게 어디서 저 어떤 일정을 할 것인지 그 일정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 아무런 그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그 반응이라 할 거라고 하면요. 지난 15일 날 그 북측의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남조선 당국이 이번 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장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정치색 없는 6.15 공동행사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남측이 그 요청한 그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요. 그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준비 사정이 그렇게 굉장히 더디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6월이 되는데 자, 앞으로 남은 이 반년 동안의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년 같으면 그래도 그 연초에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대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였고요. 올해 경우를 보면은 연초에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뭔가 기대감을 그 엿보이게 하지도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사실 남북 관계는 상당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 아주 단기로 보면요. 이제 6월 달이 되는데 6월에는 그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됩니다.
네.
그게 확정이 된 사안인데요.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북한은 이 현장 인권 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6월 달에 그 현장 사무소 설치가 예정된 것을 보면 6월 달에도 남북 간에는 그 험악한 그런 말하자면 대결 국면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보면은 현재 이제 8월 달이 그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는 그런
그렇죠.
적인데요. 현재로서는
네.
아까 최 기자 잠시 얘기했지만 6.15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도 지금 사실 민간 차원에서조차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현재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런 그 말하자면 제안이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 상황이 갑자기 국면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겠죠.
그러나 상당히 부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6자회담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그 회담에서 3자회동에서 아주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은 그동안에는 세 나라가 모이면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네.
육자회담을 어떻게 재개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많은 그런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이 같은 합의는 바로 앞서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그 주안점을 두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같은 맥락에서 이 세 나라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근거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요, 이 북한이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협조하는 것 말고 어떤 선택권도 준 게 없다. 그래서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지금 대화를 위한 말하자면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도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대화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도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이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네,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그 3자 회동에서는 그 성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항주국장 등 세 나라의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과 그 제재를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그 합의를 봤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북한이 대화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오히려 그 서해에서 또 군사훈련을 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도발 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한미일도 이런 쪽에 그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이제 완전히 그 닫혀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나라는 압박과 제재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세 나라가 항상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모임들에서 북한의 그 인권 문제도 거론이 됐다죠?
그렇습니다. 뭐 핵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그 3자 그 회동을 끝내고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국의 황준국 본부장은 그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이요, 미한일 회동에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바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러면 중국 측도 이 미한일 세 나라의 그런 그 압박 노선 이런 것과 같은 입장입니까?
중국의 입장은 사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합의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네.
이 중국은 그 압박이나 제재보다는 대화로 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성김 대표가 발표한 중국도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데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29일 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화춘잉 대변인은 유관 각국이 마땅히 짊어질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또 제재를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도 뭐 중국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도쿄에서 그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이런 다자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참석했냐면 그 러시아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죠. 그리고리 그 로그비노프 특임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러시아의 그 리아 노보스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미한일의 그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비건설적이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등 뒤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한국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탐색적 대화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간 겁니까?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색적 대화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네.
이 황중국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처음 지난 2월 달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북한을 제외한 5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탐색적 대화가 열리려면은 나머지 5개 나라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참여를 해서 6개 나라가 이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모습 찾아보자. 탐색해보자. 이것이 탐색적 대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6자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입장을 보면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와는 분명히 대치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6자 회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적어도 겉으로는 분명히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자 북한 자신의 비핵화 의사를 타진해 보려는 탐색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자 회담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 전방에 있는 갈도에 여러 개 유괴호 형태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이제 갈도가 어디 있는 섬인지 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한반도 그 서해의 지도를 보면 그 북방 한계선 남한과 북한의 그 말하자면 바다로 가려지는 군사 분계선이죠.
네.
북방 한계선 바로 남쪽에 연평도가 있고요. 황해도 바로 밑에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백령도가 있죠.
네, 네.
그 연평도 바로 그 북방 한계선 건너편 쪽에 섬이 몇 개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거기에 무인도, 갈도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거든요.
네.
이 무인도에서 북한이 그 벙커 형태의 군사 시설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 당국이 파악하기로는요. 지난 3월부터 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했는데요. 최근에는 덮개가 있는 벙커형 진지 5곳이 구축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아마도 그 방사포 발사대로 사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그 말하자면 관측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 갈도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무인도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떤 무기가 배치되는지 좀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그 3월부터 그 북한이 그 병력과 장교를 동원해서 그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덮개가 있는 진지 다섯 곳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지가 다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한국군 당국자들은 대개 그 북한이 이곳에 그 122mm 방사포나 그 해안포를 배치하거나 또는 관측소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 122mm 그 방사포를 두게 되면요. 그 이 방사포는 그 사정거리가 한 20km 되는데요. 만일 이 방사포가 배치될 경우는 그 연평도를 포함해 대부분이 그 근접 도서가 전부 다 북한의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바다에 나가서 4km 거리를 보면 바로 지척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육지에서는 뭐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군사시설을 만드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관측소나 아니면 방사포나 해안포 배치를 위한 시설 이렇게 될 텐데요. 이 방사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북한은 사실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서 바로 근접한 거리에 수천 장의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갈도에도 이 구축을 해서 터파기를 통해서 방사포 기지를 설립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접경 지역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서도 접경한 모든 곳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할 수 있는
네.
그런 말하자면 시설을 구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도 이 갈도 군사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국무부의 그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군이 그 갈도에 새 방사포 기지 구축하는 정황에 대해서 우려를 냈고요. 북한의 그 위협에 맞서서 그 굳건한 그 영내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저 북한이 참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스텔스 고속정 실전 배치라는 건데요.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스텔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속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고속정의 명칭이 영어로는 VSV입니다.
네.
그 영어로 그 약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Very slender vessel.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얇은 vessel, 그 배라는 뜻인데요.
네.
그만큼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얇은 그런 그 고속정에 이 30mm 함포, 그리고 공격용 어뢰를 탑재하고요. 파도를 뚫고 시속 9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습 침투에 이용될 수 있고요. 한국군은 이 치고 빠지기. 왜냐하면 네. 한국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고속함의 최고 시속이 70km거든요.
네.
20km가 더 빠릅니다. 시속. 그렇다면 치고 빠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이 VSB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한국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서해의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최근에 이 VSB가 자주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군 당국은 이 다섯 척 정도가 이 전력화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텔스 고속정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데요. 아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스텔스기는 대개 그 전투기나 그 함정에 쓰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더망을 피하는 것이 그 스텔스기의 그 특수한 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낙 뭐 저 첨단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대개 두 가지 설계상의 그 어떤 특별한 그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페인트가 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그 뱃머리를 상당히 뾰족하게 만들었고요.
네.
또 선체에는 레이더의 그 관측을 피하기 위해 특수한 그 스텔스 도료, 즉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이 그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 동영상을 공개했다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사실 그 동영상을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거는 그동안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 한국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이 실제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하지 않은 것 같다. 그 근처에 바지선이 그 포착이 됐는데 화면에 네. 네. 여기에서 했거나 아니면은 수중에 그 함정에서 얕은 그 수중에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춘 나라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네. 점을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인지 이번에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사출 시험 그 현장 그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그 공개했는데 2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동영상에는 그야말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이 거대한 탄도탄이 발사돼서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그렇게 담긴 건데요. 이런 그 모습과 함께 북한은 이 서울에 이런 미사일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그 동영상의 자막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 한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 공개된 동영상이 그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미국의 트라이던트 그 잠수함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일종의 그 짜집기를 해서 그 이것을 만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 또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